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두 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가장 시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도리가 무엇인지 아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무엇보다도 구원의 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언약의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여서 항상 부모는 자녀의 회심을 위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재벌로 잘 알고 있는 뭐 빌 게이츠나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 때문에 그들이 이제 하나도 부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참 불쌍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도리를 아는 이 일은 우리 인생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또 그 어떤 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한결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교리를 고수하며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는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강조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왜곡된 구원론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도 이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우리를 약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이 구원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왔는데 저는 이제 계속해서 장로교 전통에 서 있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큰 혼란 없이 자연스럽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배워가는 과정 중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총신에 다닐 때에도 그랬었고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다라는 분들을 만났을 때에도 이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분들을 경험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구절 가운데 하나가 또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2절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고 또 바울이 어떤 것을 말하는 와중에 이 말씀을 하였는가, 어떤 문맥에서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하였는가를 정말 잘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해설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2장 6절부터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거였지만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그냥 그저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을 직접 이루라 는 권면처럼 보일 수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이 일이 설교자에게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당연히 알 거라는 생각을 조금은 접어두고 성경이 강조하고 또 가르치는 그 말씀의 원리와 내용을 잘 전하는 이 일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느 한 부분만 강조한다기보다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가 다 중요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이 본문 말씀도 몇 번이나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대충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하여 아시겠지만 결코 우리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침 이제 이번 주 주보에 이제 선행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에서 이제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뤄보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사실 굳이 이렇게 잘 정리된 교리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경험적으로라도 내가 내 이것 가지고는 참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것이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씀을 마치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은 맞는데 알겠는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음을 유념하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좀 살피고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경건의 삶을 좀 살아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원인자이자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자이자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당신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그렇게 가지고 막무가내로 살 수 있겠는가? 당신은 전혀 구원과 상관없는데도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이유에서 아니면 어떤 신학적 지식이 조금 있다라는 이유에서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주장도 우리가 복음이 우리를 게으르게 만든다거나 또 나태해도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나태한 삶 그런 것들은 사실 성령의 열매와도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어느 정도는 좀 공감되기도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행위 구원론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어떻게 매일매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마치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말씀을 이제 조금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구분해보자면 사실 칭의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성화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잘 드러나게 하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었을 때 설교 초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참 이제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공동체이지만 그 교회의 어떠함은 저절로 우리가 그런 교회가 완성된 그 교회에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통하여서 신자들이 그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판단대로 해석하면서 교회를 이뤄가려고 한다면 교회의 어떠함은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과 그런 어떤 은혜로움은 이 땅 가운데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밝히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무혈 입성 하면 되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치룰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던 열두 정탐꾼들 가운데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위로 구원 얻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신 바가 있기도 하고 저도 사실 작년 수요기도회 때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여서 전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려고 오늘 모였는데 로마서 8장에 의하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사실 죄다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런 기도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자신의 뜻 가운데 섭리하시며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식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셔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시고 이 언약 관계겠죠. 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바울과 디모데는 이미 성도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거듭나 있고 오랫동안 바울과 동역했던 신실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행위로 구원을 이루라는 권면을 바울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가 빌립보서를 1장 27절부터 설교하였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더라도 구원을 얻은 성도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늘 시민권을 이미 취득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늘 시민권을 취득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불완전한 요소가 남아있어서 우리가 보충해야 할 것이 남아있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귀한 구원의 공로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과 사건들 속에서 드러나고 경험되고 적용되도록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을까요? 그냥 좋게 또 쉽게 그냥 주시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셨을까요? 구원받자마자 바로 영화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단번에 이르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물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답하게 하였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적용되고 경험되도록 하나님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늘 항상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죠. 복이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타락하여서 아무 쓰잘데기 없어진 우리를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동참케 하시고자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다고 여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것이죠. 재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두렵고 떨림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는 두려움이겠지요. 성경은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경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경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2절에 그 시작이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밝히면서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결국에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의 빚진자 된 심정으로 바울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경외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가 잘못하면 주인에게 혼이 날까봐 매를 맞을까봐 조마조마한 상태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세례문답이나 입교문답을 할 때 문답자는 사실 긴장되고 떨립니다. 그게 이상한 반응은 아니지만 그때 혹시 질문자이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께서 내가 조금만 잘못 말하면 꼬투리 잡아서 떨어뜨리진 않을까 하고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라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문답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그들의 입술로 고백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시고 또 마음으로 응원하시고 또 그 문답의 자리에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하시겠지요.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랑과 애정 때문에 그들이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그저 합격시켜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럴 때 문답자는 그런 기대와 응원 속에서 감사한 마음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은 그분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더 열심히 문답을 준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 사람의 그 대상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자식이 부모를 보고 따라할까봐 그 앞에서 입조심, 말조심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내 이 행동이 우리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리지는 않을까 걱정될 때도 있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도 이런 생각에 우리 엄마 아빠가 아시면 안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생각도 고쳐먹고 자신의 행동도 고쳐먹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든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세상 물정 좀 안다고 이제 스스로 자기 할 일을 부모 도움 없이도 착착 해내는 모습만 보고 철들었구나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자녀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데 말 그대로 세상 물정을 좀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진짜 철이 든다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모습을 보고 그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엉성해 보여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철들었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할 일은 매우 잘하는데 부모 알기를 함부로 알면 그건 단연코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이 불러오는 그런 경외함이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원이 취소될까 하여 갖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결코 취소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의 어떠함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 그렇게 인간을 높이며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고 가장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가 얼마나 그분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구원을 이뤄가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을 확인케 하시고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현산교회가 비교적 행사들을 적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일들을 행해야 할 때 그 목적이 행사를 잘 치러내는 것보다도 우리 교우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거나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은 채 그저 교인들 수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 효과가 짱짱하다라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향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13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를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을 보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만 위급한 상황일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전 인격이 전 생애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절대적으로 어그러져 있고 도무지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이 시대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내 자신이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구나 또 그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원하는 바가 곧 내가 원하는 바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즐거우면 내가 즐겁게 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때 그게 내 뜻은 이게 아닌데 아, 하나님 뜻이 그거라면 어쩔 수 없네요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난 더 좋습니다 라는 그런 정말 겸손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갖춰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비위를 맞추고 점수를 따보려고 그 앞에서 신앙생활 잘해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에 그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또 무엇을 싫어하실까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간혹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도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선해 보이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의와 진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로 말미암아 그분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소원함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욥기서를 통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을 또 소원하고 의를 추구한다고 해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갓난아기가 울기만 하면 엄마 아빠가 와서 아이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만 바라보고 감탄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 마치 초등학생이 자기 동생,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가 그 아이를 기저귀 갈아주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감탄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연예인 초청해서 여기 교회 저기 교회 우르르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소원만 하면 다 들어주시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의 진정한 인격적 교제와 사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아픈 상태로 그저 그렇게 머물게 있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참된 성도는 그럼에도 아는 것이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참 옳은 일을 원하고 내가 정말 선한 일을 마음에 품어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도 때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또 하나님 그분이 그럼에도 나를 가장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가장 자비하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로 위로를 얻고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도우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경외함이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진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참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깨달을 때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하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도움이 되기는 하지요. 훨씬 더 경건하고 거룩한 분이 내 옆에 있으면 당연히 의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참 어떻게 보면 참 도움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매사에 그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어떠함 없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알고 누리는 자로서 우리는 바울이 없을 때에더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 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하는 바 그것이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요 또 가깝게는 우리의 이웃의 필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하기도 하고 또 때론 그게 잘 안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여 저를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때는 상대적으로 남들에게 베풀기가 쉽지요. 그런데 자기 집의 경제가 조금 어렵고 걱정되기 시작하면 선뜻 이렇게 베풀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그게 저희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물론 이제 지혜롭게 행해야겠지만 그 마음 안에는 나보다 더 못 사는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눈앞에 아른거리고 누가 아프다라는 얘기임을 들으면 마음이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잘해주고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의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의 원리와 진리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본을 따라 우리도 그분에 대하여 죽기까지 순종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성화를 이뤄가고 또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우리의 행실로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그 어떤 그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을 아름답고 선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또 그 마음을 갖게 하셨는지요. 이런 복음을 아는 자로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참 많은 이 사상들이 자기가 그렇게 살면 그만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도무지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조차 할 수 없게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또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자신의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의 손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 앞에 이런 예배를 또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목회자의 노릇을 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정 가운데 드러내고 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일들을 아버지가 잘 감당할 때 또 어머니는 그 옆에서 그것들이 가정에게 또 자녀에게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품어주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져서 모든 참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일로 위로받으며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늘 때로 또 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를 위하여 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의 이 참 어쩔 수 없는 이것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정의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